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부터 4일 동안 룻기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작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는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과 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룻기 1장 1절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은 이렇게 사사기 마지막 장이 나오죠.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그 시대의 배경을 분위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전절, 그러니까 바로 전성경 마지막 절에서는 그 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다라고 이 시대적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때의 흉년이 들고 맙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그 나지막한 게 상등성에 있는 지방이라서 이제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재배하는 곳인데요. 원래 강수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유달리도 취약한 지역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압 지방은 비교적 물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딱 좋은 지역이었었죠.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문제들, 기근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방 땅으로 가는 거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좋은 선택 같아 보였지만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두 아들은 거기서 이제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고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였었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택들이 다 하나같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이긴 하지만 물이 풍부한 지역인 모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방에 이제 미혼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뭐 유대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유대인 여자를 찾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인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인한 고민들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결정들은 당시 사사시대,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모습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대와 상황을 역행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에 살고 있었었고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도 그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들이, 이 자연스러운 선택들이, 합리적인 선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결국 엘리멜렉도 거기서 죽고 말고요. 두 아들도 이방 땅에서 죽고 말지요. 이제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 이방 땅에서 과부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오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소식입니까? 고향 땅의 기근이 그쳤고 좀 형편이 나아졌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모압이 물이 풍성하니까 여기 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던 것처럼 다시 고난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도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자신이 이게 확실히 돌아갈 처소가 있다면, 내가 유대로 돌아가면 내가 거기 가면 확실히 좀 기반이 있어서 가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며느리 두 명 데리고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또 어렵지 않은 결정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떤 보장된 게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 혼자라면 그래도 자기는 유대인이고 가족들이 먼 친척들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자기 한 몸을 좀 기댈 곳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지만, 두 며느리는 이제 이방 여인들에다가 또 과부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면 피차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처럼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식은 게 아니라 미운 것도 아니라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아니라 내 딸들아, 그 사랑에 묻어난 단어지만 아무리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들이 그 과부와 결혼함을 통해서 그 과부의 생계와 삶을 책임져 주는, 안전을 돕는 그런 풍습이었는데요. 나무에게는 이제 남은 아들도 없었던 것이죠. 현실이 그렇다. 따라와도 답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겠다고 또 울면서 매달렸지만 나오미가 거듭 권하자 오르반은 소리를 높여 울고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의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아무도 들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마음을 표현했으면 그럴 수 있지,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라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장을 읽어보면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애절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가면 피차가 길어집니다. 시어머니도 곤란해지고 자신도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나오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결정도, 또 이를 울면서 수용하는 오르바의 마음도 비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두 자연스럽고 하나같이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흐름들이 자연스러움과 합리적인 것들을 향하고 있는데 거스르는 결정, 이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결정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룻의 결정입니다. 6절에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모든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결정, 룻의 결정이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했기 때문일까요? 오르바보다 더 컸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6절 방금 읽은 그 말에 룻의 마음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그 결정, 이거 하나 때문에 결국에 나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15절에는요, 오르바가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구절이 삽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오르바의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만 결국 이해는 되지만 결국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 오르바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이고 결국 룻은 하나님께로 남기로 결단했다라는 이 두 선택에 그 깊숙이 담겨져 있는 그 본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일까요? 룻에게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 모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들을 거스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 향한다면 그곳에서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장점이 있었던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 하나면 다른 모든 고난도 내가 견뎌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특별히 사람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당대 사사시대에는 더욱 걸맞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 보였지만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과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참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 사람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가. 뭐 농담이겠죠 아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줬을까요? 우리 형제님 그 친구는 그 강도는 아마 이렇게 지구상 역사상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동행하고 주님 많은 기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다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인데 이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하나도 못 누리다가 천국 간 거잖아요. 그보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했었죠. 룻이 유대로 향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모압에서 아무리 그럴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 큰 기쁨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모압에서의 즐거움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 유다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비록 힘들고 고되고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동행하는 것이 모압에서 누릴 안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었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한 것이죠. 저희 첫째 딸이 지금은 좀 더 많이 컸는데 아주 어릴 때 한 두세 살쯤 됐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저와 아내와 딸이 세 식구밖에 없었을 때니까 한 방에서 잤어요. 제가 침대 위에서 자고 아기가 자꾸 바닥에 떨어지니까 아내랑 막내 아이, 첫째 아이는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요. 그러면은 아이가 어릴 때 좀 몸에 열이 많으니까 꼭 이불 위에서 재워도 이제 뒹굴뒹굴 굴러서 뭐 10분만 잠들고 10분이 되면 꼭 그 차가운 맨바닥에 가서 자요.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럼 저도 이제 침대에서 자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나서 딱 보고 있으면 여김없이 이렇게 차가운 맨바닥에 자고 있어요. 그럼 저도 베개랑 이불을 챙겨서 옆에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같이 자요. 왜냐면요. 맨바닥이 딱딱하고 차갑고는 해도 딸 옆에서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바닥에서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딸하고 그 두세 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 딸하고 같이 손 꼭 붙잡고 자면 맨바닥이 침대 위보다 좋다라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게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또 괴로운 걸음들을 걸어갈 때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그 고난 없는 삶들이 더 행복할까?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들을 걸을 때가 있겠지만 그 길들이 생각보다 힘들고 고되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야기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즉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가 낫습니다. 우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하지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좋은 것을 선택하려다가 모압까지 왔지만 결국 거기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룻은 이제 하나님을 택하며 더 좋은 것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룻의 16절의 고백에서 어머니 대신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으면 오늘 말씀의 적용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세상의 자연스러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세상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선택들이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살 길들을 찾아 헤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였사오니 오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그 기쁨을 다른 하찮은 것들과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들을 생각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됨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은 그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각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없더라도 아버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에 빠른 그 약삭빠른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 때로 아버지 모압으로 향하기도 하고 그 시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마주하는 선택들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룻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자연스러움들을 아버지 거스르고 그 모든 자연스러움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을 선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찮은 것들에 우리 세상 기쁨들에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 더 소개하여 소중하고 고귀한 것들을 맞바꾸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그 달콤한 그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소망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자신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아버지 사모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 주시옵소서.